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가 합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라이 길리비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하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이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질문을 하나 하고 시작을 해보죠. 이 세상에 수많은 그 존재하는 기관들이 참 많이 있죠. 그 기관들 중에 가장 이상하고 비상식적인 기관이 무엇일까요? 질문입니다. 정답은 교회입니다. 아니 목사님, 지난주까지 교회가 소망이라면서 오늘은 가장 이상하고 비상식적인 기관이라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잘 들어보세요.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됩니다. 일단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시선을 보게 되면은 참 이상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들이 말하는 신이라는 존재를 보여줄 수도 없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를 경배한다고 매주마다 모여요. 그런데 그것도 부족해서 수요일날 모입니다. 그것도 부족하니까 금요일도 오고 새벽기도도 오고 예전에 민원이 한번 들어왔을 때 니네들은 밤에 뭐 하는데 그렇게 모이냐? 아니 금요일 밤에 뭐하러 모이냐? 막 이렇게 보니 이해가 안 된다. 너는 참 이상한 조직이다. 막 이렇게 민원이 들어왔던 적이 있습니다. 참 희한한 거는 우리 세상 속에 살다가 교회를 오신 분들 중에 세상 쪽에 살 때는 술 한 잔을 걸쳐야 밤새 3시간, 4시간 얘기하고 떠들었는데 어떻게 저들은 술 한 잔 없이 3, 4시간을 떠들 수 있는가? 이해하지 못했던 우리 성도들도 계실 것입니다. 더 희한한 게 있어요. 시간 들여 내가 벌어둔 힘다 벌어놓은 재물도 들여 그 정도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인생 전체를 바쳐요. 제가 예전에 그 호프 선교사의 수련회를 인도하러 갔는데 한 80, 90%가 추방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위험하고 그 생존 자체가 위험한 이제 상황 속에서 아 참 그 마음에 도전이 되는 게 뭐가 있냐면은 어쨌든 현장에 가면 스트레스를 받고 굉장히 위협이 많을 텐데도 이들이 이제 한국에 한 3박 4일 수련을 하면서 이제 몸과 마음을 좀 쉬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쉬고서 아 목사님 빨리 중국 가고 싶습니다. 그래요. 거기가 제 고향 같습니다. 하고 중국으로 달려가는 선교사들의 뒷모습을 보고 참 감동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주중에 제가 어느 성도님과 대화를 하다가 아는 지인이 평생 동안 아르헨티나의 그 복음을 믿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이 짓눌려서 선교사로 가가지고 또 파라과이로 이전을 했다가 거의 뭐 20년 만에 처음 한국 땅으로 밟았는데 몸이 아파가지고 한국에서 뭐 수술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조국을 뒤로하고 평생 동안 낯선 타지에서 살아가는 참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 조직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상하고 비상식적인 교회가 소망이 있다는 역설입니다. 제가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을 참 좋아하는데요. 존 스토트 목사님 글로 만나가지고 이 살아있는 교회라고 하는 그 글 가운데 한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릴까 합니다. 제가 이제 금요일 날도 일부를 소개시켜드렸는데 여기 보면 나에게는 교회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하면서 그것은 돌보는 교회로서 회중은 여러 인종, 나라, 연령, 사회적 배경으로 구성되어 하나님의 가족의 하나됨과 다양성을 드러내고 따스하고 환영하는 분위기에서 교제하며 분노나 이기심으로 인하 질투나 교만으로 훼손되지 않고 교인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의 짐을 지고 외로운 사람에게는 우정을, 약자에게는 도움을 주고 사회에서 멸시받고 거절당한 사람들을 품어주고 사랑, 곧 매력적이고 쉽게 전이되고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 밖으로 흘러넘치는 교회입니다. 나에게는 돌보는 교회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소망인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유는 교회가 완벽해야 된다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 드린 것도 아닙니다. 어쩌면 교회라는 것이 매스컴에 비추은 타락한 교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너무나 비상적이고 너무나 비탄을 받기에 마땅한 교회들도 많이 있지만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 우리 여러분들 보게 되면 제가 가끔 표현하는 단어입니다만 교회는 사실 병원과도 같습니다. 세상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 다음에 몸둘 바를 모르고 갈등을 일으키다가 위로받을 곳이 없어서 찾아온 곳이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교회는 사회조직과 다르게 한 주일만 해도 수백 명들 여러분들이 지나가면서 만나니까 왜 갈등이 없겠어요? 여러분 그냥 슬쩍 한번 보세요. 옆에 사람. 이 사람 참 나랑 다르거든요. 보기도 싫습니까? 그런데 희한한 거는 아 이런 모임이 왔는데 어느 순간 내 상처가 치유되고 할렐루야 나도 모르게 예배드리고 말씀드리고 교제하는데 내 신앙이 자라서 내 입에서 찬송이 흘러나오는 그것이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문제가 발생이 되지만은 그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우리는 성숙하고 변화하고 치유하여 살아있는 교회, 살아나는 교회의 중요한 원리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참된 표지인 것이죠. 오늘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본문을 통해서 한 두 가지 원리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오늘 이 6장의 1절을 여러분이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습니다. 당시 추정으로 근 몇 달간에 예루살렘에 한 2만 명 되는 교인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막 지금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리기 시작해서 당연히 갈등의 구조가 생겼다라고 하는 얘기죠. 근데 여기에 보게 되면 히브리파 사람과 헬라파 사람이 있는데 이제 히브리파 사람이 기존 기득권 세력이었고 그다음에 복음을 전파받아서 새로 들어온 사람을 헬라파 사람이다. 헬라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두 그룹이 섞이게 되었으니 당연히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제가 지어낸 말인데 한번 퀴즈 한번 맞춰보세요. 새 중에 가장 짜증내는 새가 있습니다. 새 중에. 저 그 새만 봐도 짜증내는 새가 하나 있어요. 무슨 새일까요? 텃새. 짜증나요. 제가 제주도에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뭐 이전 가고 그 현지에 있는 텃새 때문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들을 가끔 듣습니다. 이 텃새가 생기니까 이게 심파구파 막 이런 갈등이 일어나서 생긴 게 뭐냐면은 원망이라고 하는 것이 탄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그 연합회에 가보니까 그 김문은 목사님이 참 재밌으시고 은혜가 넘치신데 그 김문은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교인 중에 원불교 교인이 있느니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원불교 교인? 그랬더니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하는 교인을 원불교 교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왜 그거를 뭐 인터넷에도 찾아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왜 원불교 교인이 되냐면은 원망이 찾아와서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은 그 다음 불평으로 번지게 됩니다. 불평이 해결하지 못하면 어느 순간 교만한 사람이 되게 돼서 참 잘 만들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원망이라는 게 뭐죠? 어떤 이슈가 있을 때 갈등과 문제가 일어났을 때 자기를 보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을 원망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단이 이 원망을 가장 좋아하는 요리 중에 하나거든요. 성도들의 입에서 원망이 터져나오는 순간에 마음이 나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과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사단의 어원을 따져보면 디아블로스라는 단어는 둘 사이를 이간질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의 영에 자꾸 사로잡히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꾸 마음이 분열되고 분리되고 옆에 앉기도 싫고 대화하기도 싫고 저 사람과 밥 먹기도 싫고 이 원망이 막 터지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제가 깊이 이렇게 연구하다 보니까 참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2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시작.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4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보통 이런 사건이 터지면은 이렇게 반응할 것이 대다수입니다.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그런 식으로 나를 대접하냐, 왜 나를 못 알아주냐 이런 섭섭이가 찾아와요. 이런 갈등이 펼쳐지게 되면은 금방 섭섭이가 찾아와서 다른 사람에게 원망을 하게 되는 것이 일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 2절에 보니까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렀습니다. 이 불렀다는 게 막 지적하려고 부른 게 아니죠. 다 불러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불렀는데 이 지도자들의 이 마음이 뭐냐 하면은 이것을 그들에게 탓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이 사태의 원인이 나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신을 보기 시작해요. 내가 너무 교만했구나.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너무 많은 것들을 내가 꽉 치고 있었구나. 하나님 앞에서 이제 내가 해야 할 일들이 있구나 하고 이게 이제 균열이 있고 상처가 있고 또 이렇게 좀 어그러져 있는 것들이 지금 질서가 회복되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사도들과 지도자들이 결단한 게 뭐냐면은 아 이제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고 말씀 사역하는 일에 힘을 다해야 되겠구나. 이거를 깨달은 것은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참 희한하고 이상한 조직인 건 확실합니다만은 교회는 말씀과 기도가 충만해야 강력한 힘을 회복할 줄 믿습니까? 그것이 교회의 힘을 깨달은 거예요. 여기 힘쓰다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부터 말씀과 기도에 애쓰고 힘써야 되겠다. 그런 말이 있죠? 애를 써야 애를 낳는다. 애도 안 쓰고 애를 낳을 수는 없는 것처럼 이제 말씀과 기도로 힘을 다해야 되겠다. 헬라어원의 이 두 가지 이 의미가 있습니다. 힘쓰다라고 하는 단어가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 읽어볼까요? 이 두 구절 두 줄만 자 시작.
쩍쩍 갈라진 메마른 땅을 살려내기 위하여 물을 붓고 개가 나여 그 땅을 생명이 있는 땅으로 살리다.
자 여러분 농사 지어보셨어요? 밤일 마을에 저 가시게 되면 농사 짓는 분 가끔 제가 교인들 봐요. 뒷모습 이렇게 봅니다. 저도 밭농사를 좀 해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돌 긁어내야 되고요. 삽으로 다 뒤집어야 되고 때로 가끔 거름 줘야 되고 김도 가끔 뭐 벌레도 제초제도 쳐야 되고 나중에는 뭐 손에 굳은새까지 베기잖아요. 한 어떤 열매와 생명을 잉태하고 출생하기 위하여 그만한 애씀이 있어야 된다. 불 꺼보셨어요? 불난 곳에 불을 끄기 위해 물을 부어서 불씨까지 꺼뜨려 할 때까지 쓰는 단어를 여기 애쓰다라는 단어. 제가 군대에서 산불이 나가지고 불을 다 껐거든요. 소방대원 와서 군 합동으로. 아 근데 우리 대장이 안 꺼졌어 그러더니 뭐 군화로 발을 다 헤집어가지고 수풀 속에 있는 낙엽 밑에 있는 잔불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잔불 끄느라고 밤새 고생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죄를 짓고 나서 이 잔불이 남는 순간에 그것이 또 화마처럼 번지잖아요. 여러분 애를 쓰고 힘을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요 교회 리더자들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시스템이나 어떤 한 사람의 개인적인 탁월한 능력에 의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의 말씀의 영이 충만하고 기도 영이 충만할 때 교회는 강력한 힘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4절 보니까 곳곳에서 힘쓴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함께 힘써서 읽어보시죠. 자, 여자들과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 다시 힘쓰셔야죠. 교회가 무엇으로 살아나겠습니까? 사도행전 6장 7절 보시게 되면은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그 다음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이 축복이 우리 교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단에게 뺏겨서는 안 되죠. 우리 자녀들이 타락한 길로 가시면 안 되죠. 그 다음 순서가 뭐예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기 시작합니다. 구약의 율법에 꽉 사로잡혔던 제사장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이제 생명에 살아있는 사람으로 복종하는 축복. 내일부터 무슨 기도회가 시작된다고 했습니까? 알기는 똑바로 잘 아시네요. 여러분 모여서 힘써서 기도합시다. 교회는 다른 세상의 조직과 다른 것입니다. 시스템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개인의 능력으로 되는 거 아니고 목회자 한 사람이 설교를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말씀이 충만한 반석교회를 세워갔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이 축복이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살펴봐야 될 것이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을 볼 텐데요. 사도행전 6장 5절 말씀 보시게 되면 5절과 우리 6절을 함께 더 읽어봅시다. 자,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에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그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6절
사람들을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자 여기 5절에 보니까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뭐 했다고요? 기뻐했다. 되는 교회입니다. 주께서 사역을 맡기시고 교회가 조직을 개편하여 역할을 맡길 때 이것을 기뻐할 때 교회는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물어보세요. 안 바쁜 사람 여러분 인생 삶에 별로 나 안 바빠 했던 적 별로 없을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일을 하려 보니까 제가 좀 노쇠해가지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젊었을 때가 언제입니까? 따라합시다. 바로 지금. 사진을 찍어본 말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오늘 사진 찍은 것이 가장 젊을 때. 그 지금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하지 못하면 말입니다. 세월 금방 지납니다. 언제 충성하라고요? 바로 지금,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는 개인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게 절대 아니죠. 예를 들어서 사회적인 조직으로 보게 되면은 이 바울 뒤에 2인자가 바나바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를 세워서 어쩌면 통솔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기 보면 믿음과 지혜가 성령이 충만한 일곱 사람을 뽑아서 그들에게 맡기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열두 사도는 다 히브리파 유대인이었고 여기에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을 뽑아가다가 역할 분배를 잘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온 무리가 기뻐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는 누가 앞이고 뒤고 누가 1등이고 2등 없습니다. 여러분 반석교회에서 제 담임이 1등이에요? 그런 거 없어요. 앞서고 뒤서고 그런 것이 없습니다. 역할과 기능이 다 다른 것이고요. 각자의 역할이 귀한 것임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기 일곱 집사가 다 각자 역할을 했으므로 사라는 교회처럼 번져갔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 스데반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 스데반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이루어지는 걸 보여주는 것이 이 내용입니다. 일곱 집사 중에 한 세 사람 정도만 그 이후에 일이 나와요. 빌립과 니골라 그리고 나머지 네 사람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데 여러분 사라졌습니까? 그들이 그냥 무명입니까? 아니요. 각자의 역할을 다 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8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습니다. 뭐 했다고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결과 스데반이 개인의 이성과 개인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기사와 표적을 행했던 역사를 경험했다. 목회자나 평신도나 할 것 없이 각자의 역할과 사명이 다르다. 그럼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전 하나 드릴까요? 포도원교회 김문호 목사님 포도원교회를 심어하시는데 교회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설교 때. 그런 건 가끔 하면 되는데 자랑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내가 그 중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자기 교인 중에 1년 동안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그냥 헌신하는 한 집사님이 계신답니다. 1년 동안 400명을 전도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거를 교회에다가 재정 청구를 하지도 않고 본인 자비를 털어가지고 그냥 틈만 나면 학교 앞에 가서 전도하고 애들 뭐 리스트 적어놓고 기도하고 1년 결산해보니까 한 사람이 400명.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할 때 살아있게 됩니다. 각자 역할에 충성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자, 이 스데반의 역할을 통하여서 이제 사단이 이제 스데반을 넘어뜨리려고 하죠. 9절 말씀 보니까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게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뭐 했다 했습니까? 논쟁했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심각하지가 않아요. 아, 심각합니다. 스데반과 이제 그 논쟁이 일어났는데 서로 양보하지 않습니다. 10절 이하에 보니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가지고 11절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했습니다. 사람을 사서 이 사람을 어떻게 걸까? 지금 가진 지혜를 다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것. 여러분 이 공회에서 신성 모독죄는 돌로 쳐 죽이게 되기 때문에 지금 신성 모독죄를 몰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마침내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넘겨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가만히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과 거의 유사합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다가 잡혀가지고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께 신성 모독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그리고 유대인 처형, 십자가 처형으로 내모는데 스데반의 삶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스데반도 예수님처럼 타협하거나 변명하거나 주눅들지 않습니다. 그 안에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니 이 영원한 천국, 어미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그의 마음속에 꽉 차있는 이 영광의 빛을 세상에 허접할 것 없는 저들 앞에 무릎 꿇지 않는다고 하는 이 충만함이 꽉 차있어요. 15절 말씀 보세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힘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왔을까? 다음 주에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말씀입니다만은 사도행전 7장 55절을 가시게 되면 제가 읽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힘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삶을 살 때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죠. 장애물도 있고 감당치 못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때부터 무엇을 하시라고요?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각종 지혜와 은사가 하늘로부터 온다는 것 성경의 야고보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게 힘의 근원이죠. 세상 사람들이 스데반의 얼굴을 보고 저건 비상식적이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어떻게 저런 얼굴빛으로 서 있을까? 많은 사람들은 저쯤 되면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하여 어떤 가전수를 써서 도망가려고 할 텐데 스데반은 그 도전 앞에 양보하지도 않고 주눅들지 않고 무릎 꿇지도 않고 쫄지도 않고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자 그 공의 앞에 떳떳이 서는 사도바울의 담대함, 성령 충만함을 여러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힘의 근원 두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에 보니까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새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공회에서 가장 대표자에게 그 증인될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두는 관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볼 때 사도 바울이 대표였어요. 그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 다음 말씀 봅시다. 59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60절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비상식적이죠.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을 죽어가면서 마치 십자가에서 예수님처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기도 들으십니까? 아버지요, 저들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나는 괜찮습니다. 저들은 저들의 죄를 모릅니다. 그 예수의 충만한 영이 이 스데반의 가슴 속에 꽉 차 있어요. 자기를 죽이는 사람에게 오히려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하여 달라는 기도가 나옵니까? 이 소리가 말입니다. 그 시퍼렇게 서 있는 세상의 원망과 불평과 교만으로 꽉 차있는 사울의 심장에 꽂히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용서의 기도가 나올 수 있을까? 그 생명의 씨앗이 사울이라는 청년의 가슴에 박힙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얼굴, 자기는 죽이려고 그렇게 악마처럼 서 있는데 천사의 얼굴로 죽어가는 스데반의 얼굴을 사도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의 눈에 선하게 꽉 찹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죽음이 헛됩니까? 스데반의 헌신과 희생이 개죽음입니까? 아무도 기억하지 않은 죽음입니까?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영광의 죽음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때로 신앙생활할 때 이런 경우가 많아요. 내가 누구도 모르게 이런 희생을 해도 되는가? 에이, 오늘도 나 혼자 열심히 일을 해야지.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 다 알아주십니다. 때로 여러분 어둠 속에서 혼자 기도하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가끔 세움기도에 끝나고 나서 차 때문에 일찍 좀 나가면은 끝까지 기도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기도 다 들으십니다. 여러분의 작은 헌신과 희생이 다른 사람에게 생명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의 그 순종이 사울이라는 청년의 가슴에 박히고 그의 눈에 환하게 영향력을 줘서 나중에 위대한 사도로 탄생되는 이 선순환의 모습 보세요. 이것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과 기도에 힘씁시다. 그래서 나를 통하여 내 자녀들에게, 이웃에게 이 영광스러운 복음이 전해진다면 그것보다 축복된 인생이 어디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화면을 보시죠.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멋있어요. 스데반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라는 위대한 인물이 탄생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또 다른 제자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헌신과 희생과 눈물이 또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그런 축복의 인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지식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저의 인생 되게 하옵소서. 저를 복의 축복과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 세대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지역사회에 황폐했던 곳들이 꽃들이 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의의 나무들이 활짝 펴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축복의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